다니엘 12번 메시지.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다니엘서는 짧지만 많은 요점들을 담고 있으며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에 관해 말하고 또 우리를 위한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뒤에, 안에, 그 밖에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물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표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 온 존재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시며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영적 교훈들과 역사적 항목들도 매우 좋지만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와 안배가 있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를 땅 위에서의 그분의 움직이심에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게 하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니엘서는 다섯 가지 주요한 요점들,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차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통치권과 왕국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시는 인자하신 그리스도, 고통받는 하나님의 증인들의 동반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각 요점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첫째 요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9장 26절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것은 풍성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유를 포함하며 우주 가운데 모든 항목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결된 주요 항목은 옛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후 사탄이 들어와 하나님의 창조를 부패시키고 독을 주입하고 황폐하게 했으며 망쳐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옛 창조 전체가 부패되었을 뿐 아니라 부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를 산출하심에 있어서 여전히 그 타락된 창조를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성취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 창조 전체를 끝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끝냄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시어 옛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새 창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살리고 싹트게 하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새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민윤이들과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 요소들인 그분의 지체들로 시작됩니다. 이 몸은 자랄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새 창조의 총계와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총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동반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안에 내포된 모든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분의 죽음은 시대의 커다란 경계표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영적으로 옛 창조를 끝냄으로써 우주 전체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비록 옛 창조가 끝났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간 정부를 끝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2장 35절과 4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거대한 인간 형상을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부서뜨리기 위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돌로 오실 때 그분은 적그리스도와 열 발가락을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혼자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그분은 그분의 이기는 자들과 그분 자신을 하나의 실체로 결합시키는 결혼식을 가지실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이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로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반면 계시록 19장은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신부를 취하는 분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거역적인 인류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며 인류는 사탄과 하나인 한 사람, 곧 적그리스도로 대표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인 이기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적그리스도는 사탄과 하나이며 열왕과 그 군대들과 하나입니다. 이 두 무리, 곧 그리스도의 무리와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싸울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대항해 싸울 것입니다. 땅 위의 대부분의 악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한 곳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들이 포도즙틀 안으로 함께 모아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열 발가락을 부서뜨리기 위해서뿐 아니라 포도즙틀을 밟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 정부를 무너뜨리심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인간 정부를 부서뜨리신 후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실 것입니다. 이에 창조는 사라질 것이며 인간 정부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될 것입니다. 그때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분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태산이 되어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땅과 하늘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행사하시도록 새롭게 될 것입니다. 통치권과 왕국을 받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이제 통치권과 왕국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다시 오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고통받는 백성의 동반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가지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동안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고통받는 백성의 동반자이십니다. 그릇된 정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풀무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더 나아가 1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은 뛰어나고 보배롭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뛰어난 한 분이십니다. 이 뛰어난 분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이시요 우주성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민의 환경을 통하여 그들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심. 다니엘서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민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심은 바로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임을 계시합니다. 열국이라는 환경을 통하여 장차 오는 시대에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니엘서에 계시되지 않은 현재의 이 비밀시대에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다니엘 7장에 묘사된 짐승들과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예창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중심성과 우주성으로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창조는 때로는 짐승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민을 패배시키고 사로잡고 소유하고 이용하려고 애쓰는 느부갓네살이나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니엘이 되어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의 창을 열고 천연적이고 예창조의 일부인 우리 속의 모든 것을 잘라내고 끝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두 방면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십니다. 첫째로 그분은 예창조인 우리를 끝내시고 그런 다음 우리를 새 창조로 발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모든 짐승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국민성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편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짐승이 있고 저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왕국을 받고 모든 짐승들을 부서뜨리기 위해 오시며 또 우리를 포함하는 태산이 되어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채우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끝내고 싹트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부서뜨림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기 위해 우리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십니다. 다니엘서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들,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 그리스도의 으뜸되심, 하나님의 백성의 분깃. 다니엘서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들은 곧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와 그리스도의 으뜸되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만물 가운데서 으뜸의 지위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으뜸의 지위를 가진 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지 못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으뜸 되실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으뜸 되심을 위해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 안에 있는 것들에 관해 특히 그러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우주 안에서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으뜸되게 할 목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4장 26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질병이나 소동이나 반역이 아닌 하늘입니다. 땅은 하늘에 속한 통치의 행정 아래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위해 다스리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통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첫째, 곧 중심성과 모든 것, 곧 우주성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통치함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소란함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소동과 반역 중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이 우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둘째,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으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며 그분을 모든 것에서 첫 번째 지위를 차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선민인 우리는 그분께 최선의 협조와 동역을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협조와 동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를 통해 그리스도를 으뜸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영원한 뜻을 완성하실 것입니다.